한 주간 주요 뉴스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CBS 장규석, 장성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운 이슈죠. 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살짝 건드리고 가보죠. 네. 전 국민을 다 화나게 했던 사건이니까. 네. 네. 게다가 또 유치원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실인 용산으로 그냥 몰려가서 연일 집회를 합니다.
네.
지지율도 바닥인데 여론도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자 대통령실이 일단 한 발 뺍니다.
네.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확정된 사안 아니다.
네.
교육부도 그제서야 공론화를 거쳐서 할 거다. 대규모 이제 의견 수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더 분노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미리 했어야지.
네.
그리고 또 한 정책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박순애 장관이 국민이 안 원하면 정책 폐기도 가능하다. 네. 뭐 발표하자마자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부침개 교육정책이기도 하잖아요.
부침개. 수요일에는 차관이 학부모 단체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했고.
네.
근데 여기서 학부모들이 뭔가 성토를 했어요. 아주 성토를 했고. 근데 또 박순애 장관이 학부모들한테 또 집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에서 또 기름을 붓습니다.
네.
또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교육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감들 의견 수렴도 안 한 걸로
네.
드러났어요. 사전에 좀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문제제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들하고 얘기를 안 했어. 이게 좀 문제가 많죠.
교육감은 진짜 실제로 일선 그 현장에서
그럼요.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게다가 시도 교육감들은 선거로
그쵸.
뽑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과 지역 교육을 갖다가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좀 말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틀 전에는 박순애 장관이 이제 교육부총리가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퇴장해서 질문 안 받으실 거예요. 막 기자들이 항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여론을 잘 들어보겠다고 하더니 귀도 막냐 이런 비판도 쏟아졌고요.
네.
결국은 박순애 장관이 이제 사퇴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완전히 뒤로 빠졌고요. 교육부는 이제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네.
사퇴설까지 나오니까 지금 뭐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이게 5세 입학을 하는 배경이
네.
이게 사회 진출을 빨리 하게 만들고
네.
그러면 결혼은 빨리 하게 되고
출산율.
그럼 출산율을 높인다. 이 발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은 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맞는데
네.
이거를 높이려는 계획으로 입학 연령을 낮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지.
네.
어떤 면에서는 이걸 산업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네.
근데 하여튼 뭐 저도 진짜 열받은 게
네.
제가 2019년생이에요. 애가.
네. 일찍 보내셔야 되는. 네.
아니요. 그 뭐 1, 3월생은 아니라서
네.
해당은 아니었는데 아니 도대체 교육 정책 특히나 이게 보육이나 이런 부분을 게다가 대선 공약에도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공약에도 없던 사안을 갖다 갑자기 왜 들고 나왔는지. 그게 좀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앵커께서도 두 아이 엄마잖아요.
네. 네.
그다음 2018년생 애가 하나 있는데.
네.
근데 내가 앵커한테 질문해도 되나?
네. 아니 제가 사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그리고 아까
지금
말한
일단 또 초등학교 네. 1학년 또 육아를 또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생 둘째가 2018년생인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와.
네. 근데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까 뭐 그 장 기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애들이 일단 1시에 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저도 뭐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정부에서 이 현실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학년 애들이 얼마나 어려요 또. 근데 그보다 더 일찍 가가지고.
네.
한다는 게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댓글들에 가장 많이 달렸던 글이 아이들 화장실 대소변도 잘 못 가리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걸 다 어떻게
네.
할 것이냐. 그리고
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1학년 다니면 제일 기피하거든요. 1학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네,
힘들다
네, 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뭐 교육계 얘기도 안 듣고 학부부도 얘기도 안 듣고 했다는 거에 저는 일단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좀 고민을 하고
네.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섣불리 나온 거예요. 네.
너무 그냥 즉흥적으로 필터링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생각이
옛날에 이 분노가 너무 심해서
네.
과거에 그 광우병 사태 생각나더라고요.
그 정도
잘못하면 지지율이 네. 이렇게 바닥인데
네.
MB 때도 왜 광우병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네. 뭐 10%대였을
네.
거예요.
네. 네.
이러다가 진짜 그렇게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좀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교육은 진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목적이 왜 그 그 격차, 교육 격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교육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심해지고 그래서 출발선이 달라서 이걸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오히려 7살에 가게 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사교육 심한데 이제부터는 5살 때부터 한글 떼려고 학원 보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인지가 그게 발달이 그렇게 빨리 안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는 모르겠어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는 어쨌든 좀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주에 또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좀 큰 논란거리였잖아요.
그것도 논란이었죠.
대만을 전격 방문해서 중국을 너무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 대만이라는 그 위치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거의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데가 대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곳이 대단히 그 저기 긴장감이 높은 곳인데 그동안 어떻게 이걸 좀 피해 왔냐 하면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1979년 미중이 수교를 하면서 미국은 대만하고 외교적으로 단교를 합니다.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계속 대만하고 경제 교류도 하고 군사 지원도 했어요. 이제 무기도 팔고.
그렇지만 이렇게 했던 거는 중국 때문인 거예요?
단결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줬어요. 지켜주고 있는 거고 중국도 대만을 자국 영토다 이렇게 인정은 대신 받고 국제사회에서 자국 영토 인정을 받는 대신에 무력으로 통합하지 않는 걸로 일단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걸로 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의전 서열 3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만을 방문했다. 이 국가로 취급하면 안 되는 나라를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게다가 또 그 대만에 가서 뭘 했냐면 중국을 반인권 국가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중국을 매도를 하면서 자유민주 체제인 대만을 꼭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네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중국은 이거 통일해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이 지켜주겠다고 하니. 그럼 이거 뭐야?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 원칙을 침해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핵심 이익 침해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했고요. 실탄 사격훈련을 했고 그 포탄들이 그동안 금기로 여겨졌던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중간선을 넘지 않는 게 양측의 서로의 일종의 금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넘었고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대만군이 뭐 이게 함정이라도 조금 이렇게 맞는다, 타격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만 섬 위로도 날아갔다고
상관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하나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핵심이 이거를 침해했다고 보는 거네요.
근데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통일 훈련 리허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일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력 통일 얘기를 꺼낸 거는 이거는 이제 또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했던 그 금기를 깨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선을 한번 넘었어요. 근데 선을 한번 넘기가 힘들지 선이 깨지면 다시 넘는 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긴장은 더 높아진 상황이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을 봐야 되는데 일본이 이번에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실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자, 일본은 지금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자국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어요. 게다가 펠로시 의장이 한국 방문한 다음에 일본도 지금 방문을 했죠. 자, 기시다 총리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국제 정세가 진짜 복잡하죠. 게다가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좀 옹색한 게 처음에 펠로시 의장한테 대만 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한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중국하고의 상황을 아니까요. 중국하고 지금 갈등이 지금 너무 세게 불거지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하고 각을 세우고 있고 거기서 또다시 중국하고 또 각을 세워야 되면 지금 중국이 두 가지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 부분에서 사실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경기 침체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같은 당 소속인데다가 의장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네? 자, 이게 뭐냐면 말빨이 안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국내 정책으로도 힘이 빠져 있고 중국에서도 봐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바이든 말빨 안 먹히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도 힘이 빠진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미국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그런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펠로시 의장 방문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논란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네. 대통령을 왜 면담 안 했냐. 대통령이 왜 직접 면담 안 했냐. 네. 이것도 또 문제를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근데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휴가하고 펠로시 의장 방한이 겹쳐서 면담 일정을 안 잡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논란이 있죠. 미국에서 그 의전서열 3위가 왔는데 대통령이 안 보는 건 또 말이 안 된다. 펠로시 패싱이다. 뭐 이런 패싱 얘기 진짜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또 여당에서까지 이제 펠로시 의장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원래는 또 지방으로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그냥 서울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뭐 서초 등 집에 있는데 뭐 서울까지 와서 안 만날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근데 이게 좀 그 의전이 서로 이게 격이 안 맞는 게 여당 당수가 그 국회 대표가 왔어요. 그러면 국회 의장이 맞는 게 관례고 김진표 의장하고는 밥을 먹었죠. 그러면 일단 의전상으로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그 이제 국회 이제 하원 의장이 예방을 하죠. 예방 예의 그러니까 예의상 방문한다. 이제 예방의 형태로 방문해서 접견을 하는 겁니다. 집무실에서.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정식 회담은 아니에요. 그게 사실 의전인데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휴가니까 접견을 못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하원 의장이 왔는데 대통령이 휴가 중에 헐레벌떡 집무실로 와가지고 의장을 면담을 하면 접견을 하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미국 4대 외교다.
구룡 외교 얘기 나올 수 있죠.
과잉 의전이다. 이런 얘기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이 지금 감정이 엄청 안 좋거든요. 펠로시한테. 근데 저 펠로시를 대통령이 휴가 중에 갑자기 집무실까지 나와서 또 봐? 이러면 또 중국이 또 기분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대단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키운 건 전 대통령실이 좀 키우지 않았나 싶은 게 처음에 보도가 이제 만난다. 대통령과 의장이 만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또 안 만난다. 이렇게 공식으로 브리핑을 했다가 자꾸 막 무슨 게 뭐 논란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전화로 통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입장이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한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상황이 고스란히 공개가 된 것도 사실 진짜 아마추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전 외교 전략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지.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외교 이제 의전 결례다 뭐 체면을 구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외교가 이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더 큰 지금 문제점입니다. 사실 이 논란은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갔으면 그냥 집무실에 있다가 접견했으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펠로시 의장이 아시아 순방 일정이 막 갑자기 잡힌 것도 아니에요. 거의 뭐 몇 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실도 일정을 미리 통보받고 어떻게 할 건지 미국하고 협의를 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펠로시 의장이 온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다. 대통령실도.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 간다. 이거를 거의 뭐 기정사실하고 맨날 계속 이렇게 그 기사를 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정보당국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 가는 걸 몰랐을까요? 미국 쪽에서 한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럼 일부러 휴가를 이때 간 건가요?
일부러 갔으면 진짜 문제지. 자, 그러니까 외교 안보, 그다음에 정보 전문가면 이게 뭐 굳이 이게 우리 정부 안에 안 들어가 있어도 펠로시가 대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상할 수 있는.
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핵심 이익을 침해받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그러면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 예측을 하고 있었으면 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 게다가 외교 수장이고. 대통령이 휴가를 그래도 가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갔다는 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안보 라인에서 조언을 어떻게 했길래?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 라인에서 조언을 어떻게 했길래 휴가를 갔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측하고도 휴가를 갔다 하면 문제고 반대로 이를 예측을 못했다고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세 분석이나 위기관리 시스템 이걸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 외교 결례를 짚을 게 아니라 이 현 정부가 동맹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게다가 안보 상황을 잘 인식하고 대응 시스템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를 솔직히 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체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저는 좀 아쉬웠어요.
네. 장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외교 결례는 표면적인 문제뿐이고 오히려 이 안에 우리가 당면한 숙제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죠. 남겨놓고 갔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엔 기승전 검찰공화국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장성주 기자가 유럽 축구 개막 소식을 가져왔어요.
네, 네. 오늘 이제 오늘 유럽의 새로운 축구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 관심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네. 얼마나 활약할지
잘 못 하겠네요.
네. 네,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상황인데 이번 시즌에 그 토트넘이 선수 보강을 좀 잘해서
네.
뭐 리그 우승도 한번 노려볼만 하고
네.
또 이제 유럽 대항전인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는데 여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만한 좀 상황이라서 관심을 더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축구 팬들을 더 설레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한 시즌 만에 바로 이탈리아 세리에이 명문인 나폴리로
네. 네.
이적을 한 겁니다.
한 시즌 만에. 네.
예,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 출신이거든요.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는 네. 맞아?
네.
공통점이 있네요. 네.
네. 근데 진짜로 이제 나폴리로 이제 날아가게 된 건데 네. 이 나폴리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의 신 마라도나가 뛰었던 팀이고. 네. 그래서 여기 구장 이름 자체가 마라도나 구장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빗장 수비의 대명사인 이탈리아 리그로 갔다는
그렇죠.
점.
네.
그리고
네.
또 나폴리의 감독이 스팔레티 감독인데 수비수 잘 키우기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네.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에게 너무 좋은 기회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와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제 이적한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오히려 통역을 담당한 분이 굉장히
네.
지금 눈길을 끌었거든요.
네, 네. 네.
저도 그거 영상 봤는데
네, 네.
와 진짜 그 옆에 이제 이탈리아로 막 물으니까 네. 김민재 선수가 무슨 얘기지 하고 있는데
네네.
옆에서 계속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줬는데 한국 사람 얘기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전 진짜 저보다 더 한국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놀라웠어요.
예 원래 김민재 선수가 터키에 있을 때도 그 통역사분이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한 마디를 얘기하면
네.
이 터키 현지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말 팬들이 듣고 싶은 말로만 열 마디로 만들어서 통역을 해줬어요.
그 통역 아니고 그 변사 수준 아닙니까?
통역이면서 달변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통역사분들이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나폴리에서도 이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네.
또 이제 진짜 축구 팬들의 또 다른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인공이 안드레아 나폴리 동양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잘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안드레아 교수가 2000년에 교환학생으로 우리나라 경희대에서 1년 동안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요?
1년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년 치고는 굉장히 잘하는 건데
네.
그 비법을 물어봤더니 그 하숙집에 있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수다스러워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언어가 빨리 늘려면 그 네. 영혼의 메이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인 친구 네. 사귀라고 하잖아요.
네. 남친 여친 사귀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 안드레아 교수는 우리나라를 이제 제2의 조국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겼잖아요.
네.
그때 기뻤다고 슬프지 않고
그래요?
네, 기뻤다고 이야기를
그때 난리가 났었어.
네, 또 재밌는 게 이 네. 안드레아 교수가 이탈리아 사람 치고는 매우 드물게 축구를 안 좋아한다고.
네.
그래서 원래는 이 통역을 안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축구를 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근데 그 나폴리 팀의 열혈 팬인 가족이
네.
자기가 이 통역을 안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네. 네.
통역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본인도 굉장히 바쁘고 그럴 테니까
네.
통역보다는 김민재 선수의 어떤 이탈리아 과외 선생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탈리아에서 지금 한 40대 정도의 비교적 굉장히 젊은 교수인데
네.
이 교수를 빼고는 한국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네네. 네. 이탈리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만든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이게 2014년에 처음 책을 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출판사에서 이거 안 팔릴 책이니까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해서 굉장히 힘들게 책을 냈는데 지금은 출판사에서 먼저 좀 책 좀 내자고
BTS도 있고
네,
그렇게 거의 할 외교 사절단 수준인데요. 네.
그렇게 할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 교수님 또 재미있는 게 석사 논문이 신라의 화랑도 박사 논문이 고구려 네. 벽화로 본 고구려인의 생사관 네. 뭐 이런 건 우리나라 또 문학도 이렇게 전문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하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문학 번역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뉘앙스를 네. 살려서 전달해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있는 이 나폴리 대는 네. 이탈리아에서 한국학의 이제 산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한국학과 입학생이 2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6년 전만 해도 50명 정도 이렇게였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인기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K-팝, K-드라마 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는데 거기에는 번역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통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그렇죠.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영어 자막에 좀 뭔가 좀 안 좋은 게 많다, 네. 오역된 게 많다 이렇게 돼서 좀 지적을 받았던 적도 있고 네. 반면에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는
뭐 네.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재치 있는 번역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칭찬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또 요즘 화제인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는 아니지.
죄송합니다. 요즘 화제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네. 이상한 검사 우병우 네. 네.
센스 있는 영어 자막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이러면서 본인의 이름을 소개를 할 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이게 우리나라 운율로는 딱 맞지
그렇겠지만
네. 이게 번역이 되면은 전혀 다른 그렇죠.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눈 NOON 그리고 뭐 레이스카 이렇게 네. 해서 영어 단어도 거꾸로 읽어도 진짜 그 단어가 똑같이 되는 이런
N으로
걸로
시작하면 N으로 끝나고 네. R로 시작하면 R로 끝나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거꾸로 해도
뒤집으면 네. 그대로 똑같은 단어
네. 그런 단어들로 네. 해가지고 굉장히 영어에 익숙한 분들도 이제 보는 맛을 좀 느낄 수 있게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문학에서 진짜 이 번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커상만 봐도 그런데 이게 2019년에는 맹부커상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부커상이었는데
아,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인터내셔널 부분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국에 출간된 외국 문학 작품에 주는 상이 이 네. 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인데
네.
작가와 번역가를 함께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번역가의 공을 높이 인정하는
네,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그렇죠, 이 부커상을 채식주의자. 수상할 때 네. 영국인 번역가 같이 함께 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 3월에는 박상영 작가가 대도시의 사랑법, 네. 정보라 작가가 저주토끼로 이 부커상 1차 후보에 올랐을 때 그
네.
번역가인 안톤 허씨가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이분이 스웨덴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 대학교까지 우리나라에서 다
아니네.
네. 근데 이 안톤 허씨가 이 두 작품을 모두 번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전업으로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바꾸는 번역가가 본인까지 해서 3명 정도다.
너무 적네요. 네.
시장이 워낙 또 작아서 네. 이 전업으로 하는 이 번역가가 늘어나기도 힘들고
네.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문학에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진짜로 그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분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정부가 이런 관련 예산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네.
이런 인재들을 좀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은 네, 네. 더 많은 영화를 네. 볼 수 있다. 근데 이 1인치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네. 번역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네. 지금까지 뉴스 속속 CBS 장규석, 장성주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투장 기자. 네. 투장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